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주의 말씀의 고을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원하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복음의 도리를 함께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라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며 그 말씀을 미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도 성령으로 불러들여 주셔서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복된 전기가 이 시간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들보다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이성의 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장난 계산기처럼 인간 지성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비진리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나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조각가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보기도 하고 혹은 바흐나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CD 음반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을 대하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작가의 솜씨와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성격까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광활한 우주와 만물이 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의 지성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냥 세상은 우연히 지어졌다 아니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티어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생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신이 존재한다라고 여기지만 신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라고 믿고 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늘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게 없었는데 왜 여기 떨어져 있지? 라고 물어보는 인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 인간 몸에 문제가 생기면 구원인을 찾도록 차기까지 수고하는 인생이 이 모든 삶의 저변,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운행되고 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한몸 건강하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추론을 통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무지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종교성, 영혼을 사모하는 무엇, 가장 궁극적인 그 무엇을 사모하는 이 마음도 엉뚱하게 사용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헛된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이나 혹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상은 인간 마음 속에서 계획되어서 드러난 생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자기 욕심의 투영물로서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돌이나 혹은 금속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낸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돈과 성과 명예와 호관 혹은 인간의 삶을 견인하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이것들은 우리보다 다 못한 것인데 그것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우상숭배의 죄를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를 하면 두 가지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피조물 순으로 끌어내리든지 피조물 하나님의 순으로 끌어올리든지 두 가지 죄를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신이 아는 것을 섬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구까지 부패되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구분 지어놓은 이것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상 숭배는 반드시 부도덕한 삶을 불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등한 종교일수록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뭐 JMS라는 이단을 들어보셨죠? 정명석이라고? 통일교 이단을 아시죠? 교주와 성관계를 맺어야 사탄과 관계를 맺은 이 더러운 피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들도 이 교리에 놀아나고 몸을 바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습니까? 이런 인간의 욕심에 부패한 부도덕한 삶은 특별히 성적인 죄로 특별히 동성애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인류를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살펴보고 있는 바 단순한 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꾸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동성애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꾼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성애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처럼 심각하게 반응하냐라고 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기마다 삶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유교를 거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86세대를 일컫는 저희 세대, 6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이 세대 사람들은 어렵긴 했지만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났고 그리고 낭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시를 읽고 보리밭 사이길로 가곡을 부르고 그런 낭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2, 3년 취준생 취업 준비하느라 시간 보내고 그나마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좀 다니다가 여기저기 옮겨야 되는, 그래서 한번 직장, 영원한 직장의 개념이 깨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뭐 투잡, 쓰리잡, 그 다음에 직업을 몇 개를 가져야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또 각 사람의 삶의 정황마다 삶의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과 느낌과 관계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시편 90편에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하늘에서 불별하게 떨어지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심으로 나타납니다. 버려두심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하나님의 무관심 내지 방치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이 아닌 매우 적극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비인격적 작용이 아닌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먹고 마시도록, 마치 똥통에 빠진 사람이 그 똥물을 먹고 마시며 토설하고 토설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리하여 충분히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인격적 작용의 결과가 바로 버려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종육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예비적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버려두심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24절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종료 가운데 버려두시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다음에 25절에서 설명하죠. 그것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려두심의 두 번째 단계는 26절에서 언급되는 바 부끄러운 욕심, 곧 불의한 욕망에 내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언급되고 있죠. 성적 문란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버려두심의 3단계는 앞선 내용과는 좀 다르게 다른 구도로 전개가 됩니다. 1단계, 2단계와는 달리 버려두심의 단계는 그 이유가 앞에 나타나요. 28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서가 타락해서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어도 그래도 나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던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과연 정말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아메바가 우리 조상인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우리가 탁월하게 만든 기계를 보면 그 탁월하게 만든 기계보다 더 탁월한 존재를 연상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인간을 보면서 무슨 무기질이 어떻고 저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단지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고 참된 지식 속에 지니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일로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당장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뭐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계속 운행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 있고 일정한 거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가능하게 된 전체적인 삶의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사업하는 일에 이득이 나면 그걸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죽을 지경인데 그 안에서 돈을 세느라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기서 나가야죠. 지금 돈 셀 때가 아니죠. 그런데 인생들이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실제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 안에 이런 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저 그냥 내 삶은 이렇게 사라지느니 이렇게 내가 살면 되지, 무슨 철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야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의 연구에 소관에 맡겨두고 나는 내일 하겠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더러움에,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그냥 방치된 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비적 심판의 성격인 이 버려 내어 버려두심에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타락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 타락한 종욕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도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있어도 말다툼도 제대로 부모님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이 없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방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을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나는 체질상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성향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때로 잘못하면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도 행하시니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런 고통거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든지 혹은 우연히 혹은 재수 온 붙었다 하는 식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과 정서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칠게 반항을 하고 아니 그 존재를 그 마음에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독대 밑에 딱 엎드리면서 숨어 있는 것처럼 그죠? 다 보이는데 키가 큰 부모님이 다 보는데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성,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면 실제로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귀와 타락한 욕심의 지배를 받고 말아요. 여러분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매우 규모 있게 절도 있게 정돈되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고요. 감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의미에서 삶의 환경을 혼자 고립된 환경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의 선을 행하기보다 최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마음에 참된 자유를 두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배척했는데 자유는커녕 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능멸하는 자를 그들의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생각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악한 마음, 완악한 생각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현상교회 담임 목회자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좀도둑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뒷구문에 가서 담배나 피우고 제가 그렇게 살면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답지도 못하고 현상교회 담임 목사답지 못하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합당하지 못한 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 그 사람의 존재성을 생각하면 그런 어떤 죄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인간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들이 행하는 악행의 목록들을 29절부터 31절에 낱낱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죄만 다 살펴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개괄적으로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등의 죄는 하나님을 지성에서 내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악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나누기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탐욕을 출세욕, 경쟁의식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야망, 비전, 야심이라고 근사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가 뒤집어 놓고 보면 실상은 다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이처럼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가 먹을 게 생기면 악의 다툼을 벌입니다. 무슨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어디에 뭐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내몰리는데 왜 내몰릴까요? 사은품이 있고 특별하게 그날 뭔가 고객들에게 주는 우대 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는 박이 터집니다. 서로 좋은 것을 가지라고 배려하지 않아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 소원을 이루는 일로 여겼습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남의 것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인간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가장인데 아내가 먹을 것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까 싶어서 빨리 그냥 막 두 손으로 먹는다. 매우 합당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남을 억누르고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빼앗으면 그것으로 나는 잘 산다. 가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 내가 얼마나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야. 스스로 자위하기도 합니다. 비참하죠. 그 결과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못된 심보죠.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살인까지 한다는 사실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만 없으면요, 다툼 분쟁도 사라져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을 세우셨구나, 그분을 앞세우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뒤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자신의 삶의 전면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자고 나면 아침 뉴스에 뜨는 뉴스의 내용이 다 뭡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범하는 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등등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은밀하게 노출하고 때로는 왜곡시키고 때로는 부풀리고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끝기야 적극적 비방, 비난. 그 사람 좀 사람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못하도록 초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안 믿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또한 교만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교만을 물리쳐낼 수 있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뭐 추앙하면 아 내가 이런 정도의 자리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소위 깝죽거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만합니다. 온갖 악행을 다 지어내고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합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섬뜩한데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어머니 인육을 먹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나요?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죄들이 최첨단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출세 욕망에 내몰리죠. 그래도 너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고 무정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막 가서 도와주고 막 밀어주고 예전에 참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수레를 긁고 짐 옮기는 분들이 저 어릴 때는 많았어요. 그러면 책가방 그 수레 다 옮고 막 서너미에서 막 밀어주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누가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냥 두리번거릴 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극히 노멀하다. 뉴노멀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도 먹고 살고 월급 오르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확 다 까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죄악들을 언급하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를 갖고 있는가, 물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 중에 이 죄가 특별히 더 무겁다, 더 가볍다, 혹은 동성애 죄에 비해서는 이 죄가 더 크다, 적다,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목록에 비하면 이 죄는 사실은 더 큰 죄다, 내가 지은 죄는 적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죄 목록을 언급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죄가 어떤 죄냐,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다 알아요. 바울이 왜 이 내용들을 서술할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인간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 목록을 언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죄 목록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는 짐승 같은 너희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다 악독한 놈들이다, 너희는 삶에 소망이 없다,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죄 목록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 열매 목록과 유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언급이 되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바로 육체 열매들인데 바울이 이런 육체 열매를 강조한 의도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뭐죠?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는 율법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런 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가 율법을 만약에 날카롭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만 까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는 절대로 양을 물지 않아요.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몰아갈 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는 수단이에요. 따라서 이런 죄 목록들을 언급하는 궁극적 의도와 목적은 너희들이 이처럼 개차반이다,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길들여서 어릴 때부터 마음이 탐욕에 연단되어서 죄를 그토록 지어대었던 아이들도 복음을 알면 사람이 손바닥 뒤집어버리잖아요. 극단적인 얘들이 살인마, 연쇄살인범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소위 원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이 마치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솝 우화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의 이런 실존적인 상황을 가장 잘 해석해주고 보여주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도 때문에 좀 더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 목록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3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각종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이런 짓을 행하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32절의 말에서는 그들은 24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두심을 당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야, 이런 죄를 범하면 죽지, 천벌을 받지 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냥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인간은 죄를 범하면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너 죄를 지었지 죄인이야 너는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간통죄와 모살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죠.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거쳐오지 않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 것을 여기 하나라도 발견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지한 자고 무자비한 자요? 우리가 무정한 자요? 우리가 수근수근한 자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죄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엔게디 황무지에서 십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에게 통곡을 하면서 내가 범죄했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도다 라고 말했지만 영적 각성이 일어나자 그 다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엇을 행해야 선인지 알아도 그 행할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의지를 간다 할지라도 다음에 하지 뭐 상황이 되면 하지 그런 정도는 좀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지 아직 내 수준은 아니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디 사울 한 사람뿐이겠나요? 이처럼 사울의 마음 안에 성문화되기 전에 율법이 양심 안에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부모를 죽였다, 아이를 낳아서 유기해버렸다, 뭐 이런 일이 뭐 하루 이틀에 뭐 몇 건씩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저런 놈들은 그냥 죽여야 돼. 능지처참을 해야 돼. 옛날에 뭐 장개석 총통이 뭐 밀수를 하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태워가지고 태평양에 그냥 빠뜨렸다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죽어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인생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악행을 행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악을 행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짓을 계속 행하면, 잘못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그 악행을 끊지 않다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뭐라 그러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자기도 그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죄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행하면 옳다고 박수갈채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집단으로 모이면 죄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융관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어떻게 저런 애들이, 저런 착한 애가 저런 짓을 행할 수 있지 하는데 애들이 모이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없었을 극악 무도한 짓을 모이면 하게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주기 때문이고 악을 행하도록 서로가 고무시키기 때문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이 방법이 도덕적 양심의 가책감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일단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잘못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런 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모종의 죄를 범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양심이 작용해서 이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양심에서 소리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디 나만 이런 일을 하느냐,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범한 사람을 만나면 동지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코를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당신도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다 그렇게 산다, 매우 짜릿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범한 악행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 줄 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이 죄를 짓도록 묵인하는 것은 묵인이 아닌 허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해 나가는데 그냥 아이고 뭐 말했다가 괜히 그냥 내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막 여기 지금 이 순간만 참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다 이런 심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죄의 목록들을 언급하는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범하면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자신이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박수 주는 이런 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오도록 조장하는 이 일이 얼마나 더 악한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 2장 1절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속내가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좀 배워가지고 티 안 나게 죄를 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야 돼요. 우선은 끌려가셔야 돼요. 그렇다. 내가 죄인이다. 바로 내가 이런 자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비결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보존과 통치와 섭리 역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의 공급을 받으며 산소의 공급을 받으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여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자족한다면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지고 살아요. 이런 모든 환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처럼 평안하게 한반도에 태어나서 비록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장, 7장, 8장으로 가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단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죄들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죄를 또 짓고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헐적이에요. 주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를 짓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위와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 신앙에서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도 다 같은 죄를 지었어요. 동성애 죄는 안 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죄들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다 지었던 죄입니다.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일곱 가지의 대죄라고 말해서 더 무거운 죄를 나열하기도 했고 이것은 좀 더 가벼운 죄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다루시죠, 그죠?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 어떤 각성도 없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가 토해낸 것을 또 먹고 또 토해내 또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괜찮네. 그게 바로 뭐예요? 내어버려 주신 결과예요.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3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물론 나타나지만 그때까지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율법을 네가 아느냐? 알면서 왜 행하지 못하느냐?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은 지극히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인됨을 이처럼 드러내시는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인간이 얼마나 다르겠는지 지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다 다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짓을 행하고 그 짓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 누리시고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나서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속을 다 까발려 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주 앞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런 죄들을 드러내시는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렵게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인간 실존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 이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저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상태가 진단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가 드러나는 이 시간 좀 어리고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료질 수 있는 복음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고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게 하시고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만이 죄 많은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방편과 도구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운 길만이 이런 모든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그분께 주신 선한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아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 안에 하나님 그분의 열매와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소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